경제 발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경제 발견 전영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았던 19세기 미국의 철강 왕이죠. 앤드루 카네기는 한 자서전에서 자신이 부자가 된 비결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카네기는 저축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됐다고, 저축이 바로 비결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밝힌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시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자녀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첫째,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갖게끔 가르치라는 세 가지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된 사람은 부모 덕을 받거나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 아무리 하늘이 내린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세 가지 기본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에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경제를 찾아보는 생활 속 경제 발견. 탈북자 박주홍 씨가 발견한 오늘의 시장 경제 이야기 들어볼까요?
남한에 와서 처음에 와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남한에서는 쓰레기를 잘 버려도 돈을 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뭐 살면서 쓰레기를 버려보니까 여기는 망탕 버리면은 또 큰 면 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오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먼저 딱 봉투가 지정된 봉투가 있어가지고 문제는 또 뭐냐면 그 봉투를 또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비닐봉지인데 딱 그 지정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 이게 어차피 버리는 건데 필요 없어서 버리는 건데 돈 주고 사야만 한다는 거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도 돈을 드려야 된다. 이게 참 그 북한에서 온 우리들에게는 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루는 오물이 많이 나와서 그걸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오물장에다 버렸더니 그 아파트를 그 지키는 그 경비를 서는 그 아바이가 계셔가지고 그 아버님이 와서 생략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게 단번에다 섞어서 버리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쓰레기장에 각종 그 품목별로 막 그 우리 그 맥주깡통이라고 하죠. 맥주깡통은 따로. 그 다음에 술병 무슨 병 그 유리로 된 병은 따로. 또, 그 다음에, 우리, 북한에서, 많이, 우리 쓰잖아요. 통. 예, 여기서는 페트병이라고 하던데, 저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비닐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따로.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종이 따로, 비닐 따로,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어차피 버릴 건데, 이렇게 품을 많이 먹이냐? 알고 보니까, 이 오물을 이렇게 잘 버리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한 가지 수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직까지는 저는 오물을 잘 버리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건지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제 옆에는 종이와 볼펜, 그리고 음료수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 또 컴퓨터와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먹다 남긴 빵이 제 옆에 놓여 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들이 모두 결국은 쓰레기가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수많은 쓰레기를 만들면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해서 버리는 한국의 일상이 탈북자 박주홍 씨에게는 당연히 이상했을 텐데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 알루미늄 캔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은 일정한 곳에 모았다가 재활용을 하는 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일견 생각한 것보다요, 재활용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사실 재활용은 원시 시대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시인들 같은 경우 자신의 먹을 거를 찾기 위해서 동물들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과 달리 원시시대에는 이런저런 물건의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먹고 나더라도 동물을 먹고 남은 그 부산물들, 대표적으로 이제 뼈 같은 것들을요, 다시 생필품의 도구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1차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뒤에 그것을 다시 다른 목적으로 다시 사용한다는 것에서 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재활용의 모습은 많이 목격될 수 있는데요. 초창기 재활용이 우리가 사용할 물건들이 부족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된 것이 재활용이라면 사실 오늘날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에서 재활용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요즘은 너무 많은 물건을 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바로 그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자세로 재활용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개발연구원 박정호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탈북자 박주홍 씨, 그렇다고 해서 이런 쓰레기의 분리수거나 재활용이 경제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좀 남한에 오니까 좀 쓰레기가 어쨌든 많이 나옵니다. 북한에서는 쓰레기가 나온다면 주로 탄재가 많이 나와서 거의 버리는 쓰레기는 탄재밖에 없었는데, 근데 여기는 거의 다 물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포장도 열안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쓰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뭐 사올 때마다 그만큼 쓰레기가 늘어요. 어떤 때는 이게 쓰레기가 뭐 하루 사이에 막 이렇게 그 큰 비닐봉투에 하나가 찰 때가 있어서 쓰레기가 나오는 것만큼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우리 집 하나에서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도 뭐 여기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 이게 쓰레기 버리는 것도 뭐 자본주의에서는 뭐 투자를 하고 뭔가 꼭 이익을 뭐 리윤을 얻자는 그런 목적 같은데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재활용을 한다 이렇게 그 명색을 세워놓고 봉투를 또 만들어서 일부러 또 그것도 팔고 또 사람들이 그걸 또 사고 돈 쓰고 예 여러 가지로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돈이 들어간 것만큼 빛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지 저는 정말 아리송달송하고 좀 알 수 없는 쓰레기 속에 담긴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쓰레기의 배출량은 30% 정도 줄었고요. 연간 4,5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와 또 25만 평의 매립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국개발연구원 박정호 전문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활용하면 항상 모든 제품을 다 재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정말 큰 잘못입니다. 재활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문제 역시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바로 새로운 물건을 다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같은 것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기존의 물건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사용해보자라는 것이 재활용의 목적입니다. 하지만요, 기존의 물건을 다시 쓸만한 물건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시 많은 에너지가 또 투여됩니다. 재활용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그 물건을 다시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그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적게 들어가는지 그러한 것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본적으로 그 물건을 재활용하는 데 들어간 에너지가 그 물건을 사용하는 편익보다 작다 하더라도요, 재활용 물건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자원을 사용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효율이 더욱 크다면 그것은 또 한번 재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부를 고민해봐야 되는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외부 효과로 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외부 효과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경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경제적 긍정적 경제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재활용이 전형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재활용을 한다라는 소극적인 측면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경제적 현상을 경제적 외부효과라고 하는데요. 재활용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경제적 외부효과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보다 권장을 해야 되는데요. 국가에서 바로 그러한 권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요, 재활용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역시도 이러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더욱 권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재활용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다시 자원으로 되살아나는 걸 보면 쓰레기라고 해서 모두 다 쓸모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 경제 발견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